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원의 10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말씀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네, 우리 새벽마다 우리는 골로새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직면한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 말씀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이 교묘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골로새서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앞서 5절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이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의 단단함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주님을 영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보통 영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징표로 또 주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는 의미로 보통 사용하곤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마지막에 이 영접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을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렸다라는 이 차원을 넘어서서 이 그리스도의 몸과 이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앞서 1장 15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는 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바로 구원자,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 신자들이었던 골로새 성도들, 이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들을 예수 안에서 이 한 지체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 내 가족, 내 순, 또 내 공동체, 나아가서 이 내 교회 중심을 넘어서서 그것을 벗어나서 더 넓은 의미의 이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또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그 은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을 우리가 그곳에서 흘려보내면서 또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또 나아가서 이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품고 그들을 향해서 또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또 주로 받은 이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었으니 그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이 통치하심을 받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너무나 평안하고 이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이 안 나오시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잘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산다는 것이 나에게 뭔가 속박이 되고 또 내 삶을 구속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과 이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도 여전히 이러한 고백과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분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우리의 앞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단 몇 분 뒤에 일어날 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창조주 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우리의 앞날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어 우리의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또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그 앞에 펼쳐질 문제 속에서 어떠한 길이 피할 길인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면서 100%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믿는다면 그분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정의 이 가장이 또 이 기업의 CEO는 이 자신의 이 가족과 또 기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그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그 선택의 무게로 인해서 이 막중한 그 책임감을 느끼곤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 누군가 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좀 좋은 결정을 대신 내려줄 수 있다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런 결정을 해줄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가 되셔서 가장 좋은 것을 결정해 주시고 우리를 참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어떤 어려운 이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다면, 또 인생의 난제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신다면, 그 어느 때보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구나,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 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 그 땅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 양분으로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린다면 엉뚱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국에 나중에 우리 열매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엄청난 이 태풍이 와서 집이 부서지고 차가 날아갈 지언정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우리 신앙에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많은 우리나라에 이 수많은 이단들이 이 활동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신앙이 그만큼 이 뿌리가 약하여서 이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작은 풍파에도 넘어지기 쉽고 세상의 이 소리와 이 이단의 교묘한 이 미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건축에 관련된 묘사입니다. 이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질 때 이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 우리 인생의 건물을 세우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이 요동하지 않는 이 견고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이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반면에 이 세움을 받는 것은 이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완성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다가 이 완성되지 못한 건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여나 이 소유권 분쟁 중에 있어서 이 건물이 완성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건물을 볼 때에 아주 흉물스럽고 보기 참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언제쯤 저 건물이 완성될까, 제대로 세워질까 생각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의 모습도 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흉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완벽한데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이 신앙의 모습은 계속해서 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의 모습을 보고 이 탓하고 비판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지체의 모습 속에서 이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또 나와 가장 가까운 이 가족들의 이 부족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고 또 교훈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보면 수동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강단에서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움을 받으셨고 또 리더십과 이 멘토들의 섬김을 통해서 세움을 받으셨다면 이제 여러분도 다른 지체를 그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 내가 멘토로 성장하고 또 그 귀한 일에 계속해서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야 합니다. 굳게 서서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언약 관계를 체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구원의 언약, 이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언약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계속해서 세움을 받고 또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는 이 목적은 바로 우리 삶에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넘치게 한다는 것은 이 포도주 잔이 이 흘러 넘치는 것을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이처럼 언제나 이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 자신의 이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넘쳐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둘째 아들이 찾아왔을 때 그가 이 부모의 유산을 받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이 그냥 옷을 입혀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었죠. 그냥 소를 잡지 않았습니다. 살찐 소를 잡아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늘 감사의 고백으로 넘쳐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당시 골로새 이 성도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것은 이 공허하고 기만적인 이 세상의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만적인 지식으로 이 너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까 그것을 주의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 율법을 따라서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 문화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점성술처럼 이 천문학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고 그러한 거짓 가르침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 세상의 지식을 쫓게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가르침에 미혹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른 것들이 그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 이 인간의 전통이 주인인 것처럼 그 인생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서점에 가보면 어떠한 책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처세술에 관한 책들, 또 현재의 트렌드와 미래를 예측하고 분석해 놓은 책들, 또 과학과 지식에 관한 이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한 책을 읽고 계십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만약 주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의 학문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최고의 학문의 모든 것을 섭렵한 자였지만 그 학문들이 헛된 속임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이니 주의하라고 하는 이 경고를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는 구절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비판한 내용들을 또 떠오르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는 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이 예배드리는 것으로서 내가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 관심을 갖고 내 마음에 두는 것을 예배하기 마련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예배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긴다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이 학문들을 도구로 삼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지식으로, 그 재능으로 나의 재력과 학벌과 이 권력을 도구 삼아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 삼아 이 모든 것에 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세움을 받고 또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며 또 주신 말씀대로 이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이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또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 있던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이 감사의 고백을 넘쳐나게 드리는 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또 이 생명을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의 찬양과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의 이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